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오는 21일부터 2박 4일 동안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8일 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 방문 일정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양 정상 간의 다져진 우위와 신뢰를 더 돈독히 하고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남관표 2차장은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안보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가운데 양국이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의 협력 파트너로서 동북아 평화와 번영, 실질 협력 증진을 위한 전략적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특히 철도와 가스, 전력 등에서 남북러, 삼각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빈 만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하며 23일에는 2018 월드컵 한국 멕시코 경기를 관람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 방문은 1999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 이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9년 만입니다. 일본 서부 최대 도시인 오사카에서 18일 오전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해서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바쁜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 58분에 발생한 이 지진으로 도로 곳곳이 끊기고 지하철이 멈춰서는 등 도시 기능이 한때 마비됐습니다. 또 건물들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일부 건물의 담벼락이 무너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9살 난 소녀와 80살 남성이 무너진 담벼락에 깔려 숨졌고 84살의 남성이 자택에서 무너진 책장에 깔려서 숨졌습니다. 또 다른 희생자는 81살의 여성으로 옷장 밑에서 시신이 발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합병에 따른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EU는 18일 성명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우크라이나의 자주권과 영토 통합을 굳건히 지지하며 국제법을 어긴 러시아의 행위를 비난하는 EU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EU의 대러시아 제재는 내년 6월까지 유지됩니다. 제재 조치에는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 지역 생산품의 수입 금지, 크림 지역에서 유럽인의 투자나 부동산 구매 금지, 크루즈 선박의 크림반도 정박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또 운송과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일부 제품과 기술 수출도 금지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18 러시아 월드컵 대회 첫 경기에서 스웨덴 팀에 0-1로 패했습니다. 한국팀은 18일 F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유럽 강호 스웨덴 팀을 맞아서 전반전 득점 없이 대등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후반 20분경 스웨덴의 안드레아스 그라크비스트 선수에게 페널티킥을 허용해서 0-1로 패했습니다. 한국은 24일 북중미 최강팀의 하나인 멕시코와 2차전을 벌이게 됩니다. 같은 날 펼쳐진 G조 벨기에와 파나마 경기에서는 벨기에가 파나마를 3-0으로 쉽게 이기고 승점 3점을 먼저 챙겼습니다. 한편 북중미 축구 강호로 꾸준히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던 미국 팀은 이번 대회에서는 지역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리스와 마케도니아가 국명을 둘러싼 27년간의 갈등 끝에 마케도니아의 국명 변경에 합의했습니다. 니코스 코치아스 그리스 외교장관과 니콜라 디미트로프 마케도니아 외교장관은 17일 마케도니아의 국호를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으로 변경하는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날 서명식에는 양국의 총리와 유럽연합 또 유엔 관계자 등도 참석했습니다. 이미 마케도니아 주가 있는 그리스는 자신들의 조상인 알렉산더 대왕이 고대 마케도니아 왕국을 통치했다면서 이 국호를 사용하는 건 그리스의 역사를 도용하는 것이라며 항의했습니다. 그리스는 또 그동안 마케도니아의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유럽연합 가입을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뷰의 세계뉴스 박영서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도성문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면 미한연합군사훈련을 즉시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하원의 루벤 갈로그 의원이 짐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미한연합군사훈련 중단 결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북한인권재단이 2년 넘게 출범하지 못하면서 결국 사무실이 폐쇄됐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차차 흐려져 북부지방은 낮부터 모레 새벽까지 비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3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면 미한연합군사훈련을 즉시 재개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또 지난 미북 정상회담이 칭찬과 축하를 받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실패로 보려는 시각들이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지난 6.12 미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논란이 커지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 중단 결정과 관련해 북한과 협상하는 동안 이 워게임을 중단하겠다는 건 자신의 요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단 이유는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가고 선의의 협상에도 나쁜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연합군사훈련이 꽤 도발적이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지적한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면 즉각 훈련을 재개할 것이라며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미국 주류 언론들의 비판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기 때문에 북한에 너무 많이 줬다는 식으로 가짜뉴스들이 서로 협력해 말하는 게 우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흠집을 내는 게 일의 전부이기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주류 언론들은 한반도 전문가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세계 최악의 독재자 가운데 한 명인 김정은을 정상적인 지도자로 보이도록 했다고 비판했었습니다. 특히 미한 연합군사 훈련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애초 강조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도 이뤄내지 못했다며 너무 많은 걸 김 위원장에게 양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세계 평화를 위해 아주 많은 것을 얻었고 최종적으로 더 많은 것을 추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아시아 전역에서 칭찬과 축하를 받고 있다며 그들은 아주 행복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이곳 미국에선 미북 정상회담이 잠재적으로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는데도 일부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합의를 트럼프의 승리가 아닌 실패로 보려 한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DA 뉴스 김영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 방침과 관련해 민주당 하원 의원이 짐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훈련 중단 결정에 대한 해명과 한국 정부와의 사전 논의 여부를 추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루벤 갈레고 민주당 하원 의원은 15일 짐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한 군사훈련 중단 결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취소 결정을 내리기 전 매티스 장관 또는 패트릭 샤냐한 국방부 부장관과 사전 논의한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또한 미한 군사훈련 중단 결정에 대한 매티스 장관의 지지 여부도 물었습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 미한 연합훈련 일정이 조정될 수 있는 것인지 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취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 한국 대통령과 국방부 그리고 외교부와도 사전 논의했는지 물었습니다. 끝으로 북한과 한국 그리고 동북아시아 안보 사항과 관련한 국방정책의 주요 변화에 대해 의회에 적극적으로 알릴 의도가 여전히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 매티스 장관이 30일 이내 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갈레그 의원은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관한 불편함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뿐 아니라 국방부 지도부와의 논의조차 없이 훈련 중단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듣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또한 매티스 장관도 알고 있듯이 이 훈련은 준비태세를 갖추고 상호 운용성을 높이며 동맹국들과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증진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으로서는 이 훈련들이 한국군과 미군, 일본 그리고 영내 동맹국들과 파트너들 사이의 협력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국가 방어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갈레그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관한 더 많은 내용을 매티스 장관으로부터 듣길 바란다며 이는 미국의 명성과 동맹국들 그리고 미 국가안보에 가해진 부분적 손상을 의회가 다루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갈레그 의원은 앞서 13일 조윤재 주미 한국대사와 면담한 뒤 이 같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편 갈레그 의원은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새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을 2만 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할 경우 의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한연합군사훈련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실수라고 존 맥케인 상원군사위원장이 지적했습니다. 불필요하고 보상 없는 양보를 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맥케인 상원군사위원장이 미한 군사훈련 중단 결정에 관한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뇌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맥케인 위원장은 14일 성명을 통해 미한 군사훈련 유예는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불필요하고 보상 없는 양보를 하는 건 미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나쁜 협상 전술이라는 겁니다. 이어 연합훈련을 도발적이라고 표현하며 중국과 북한의 선전을 흉내내는 것은 미국의 안보와 동맹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이들은 이런 외교적 과정의 결과에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케인 위원장은 그러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이 성공하길 계속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대화 지속을 위한 대가로 소위 선의의 양보를 하는 부담을 미국에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가 이뤄지길 원하지만 평화를 최고 수준으로 위협하는 건 북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공격적인 행동 그리고 지독한 인권 유린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어 북한이 이런 문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어떤 양보도 해선 안 되고 제재는 반드시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한연합군사훈련 중단 방침은 한국의 안보를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로렌스 코브 전 미 국방부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레이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에서 일했던 코브 전 차관보는 14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 정상회담에서 약속된 미국의 군사적 양보 조치는 영내에 나쁜 신호를 보낼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보상은 강압적인 사찰과 핵시설 해체 등 구체적인 행동 뒤에 주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코브 전 차관보를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 국면에서는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Well, first of all, you're giving away something and you didn't get anything. We know that both
북한에 무언가를 주면서 뭔가 얻어오지 못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모두 미한연합훈련에 매우 반대해 왔습니다. 북한을 침공하기 위한 전주로 여겼죠. 한국, 일본과 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두 나라는 미국의 방어 공약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훈련을 연기한다고 말하는 대신 중단이라고 표현한 것은 곧 한국 방어 역량의 훼손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한 군사훈련을 도발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보시는지요?
It's completely wrong. They are not provocative. They're basically defensive exercises.
전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연합훈련은 도발적인 게 아니라 방어적 성격입니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이 현지에서 한국군과 협력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미한 연합사령관이 총지휘를 하면서 공조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괌에 배치된 미 공군 등을 어떻게 현지에 투입해 병력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도발적이 아니라 군사 준비 태세를 갖추는 차원이고 미국은 이런 훈련을 전 세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의 핵 협상이 미한 군사 훈련 중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Basically, the fact that you're just starting negotiations. No. Now, at some point, if you can ever get to a
협상을 하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하고 평화 협정이 체결됐을 때. 뿐만 아니라 북한이 383 바로 앞에 배치한 모든 포를 제거했을 때나 군사훈련 중단을 고려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초반에 우선 훈련부터 중단하고 보는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무조건 뭔가 주는 것과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바란다는 말도 여러 차례 했는데 북한과 중국 그리고 영내 동맹국들에게 어떤 신호로 읽힐까요?
Obviously sends the wrong signal, particularly now. He has since sort of modified those statements.
명백하게 나쁜 신호를 보낼 겁니다. 특히 지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지 않겠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그가 미군의 훈련과 유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가령 주한미군을 모두 미국으로 철수시키면 미국이 치러야 할 비용은 더 커집니다. 현재는 한국 정부가 미군 주둔의 경제적 혹은 다른 방식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저도 오래전에 한국 정부와 미군 주둔 비용을 놓고 협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군을 본국에 두면 아무래도 유지 비용이 더 들 것이라는 뜻이죠?
If in fact you take the troops out and then you demobilize them, that's one thing. But I don't think he's talking about that because his budget this year is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해산시킨다면 옳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국방 예산은 병력 확대 계획을 보여주니까요. 따라서 주한미군을 귀환시키면 그들을 위한 시설을 짓는 등 비용이 발생합니다.
미한 군사훈련 중단 등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단을 유도하는 동력은 되지 않을까요?
No, they don't because they haven't. They've talked, they made a commitment to do it, which is something they've been doing since the early 1990s.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1990년대 초부터 비핵화를 말로만 반복했죠. 그랬을 뿐인데도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건 북한의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런 보상은 나중에 주어져야 합니다. 가령 북한이 매우 강압적인 사찰을 받아들이거나 핵 관련 실험시설을 해체하는 수준의 조치를 취할 때나 고려돼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은 어느 시점에나 이뤄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I think if you had a treaty in which they got rid of all of their nuclear weapons and allowed intrusive inspections to maintain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고 매우 강압적인 사찰을 받아들여 지속적인 비핵화 절차를 확인받으며 한국과의 접경 지역에 집중 배치된 포들을 모두 제거하면 미군 철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북한의 군사 위협이 없다고 간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시점에 도달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의 안보를 훼손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부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직후 밝힌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 방침 등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백성훈 기자였습니다. 지난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 회담한 뒤 4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양국 간 이루어졌던 합의들과 비교해 내용 면에서 비슷하지만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기존 합의들은 어떤 내용을 담았고 또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심현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해 체결한 주요 합의는 크게 4번.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19 공동성명, 2012년 2.29 합의, 그리고 이번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입니다.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 모두 북한의 비핵화와 미북 관계 정상화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미북 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미군 유해 송환 등 모두 4개 항으로 구성됐습니다. 기존 합의들과는 달리 양국 정상이 회담 뒤에 서명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크지만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또 비핵화 관련 부문이 항상 1항으로 제시됐던 과거와는 달리 3항에 등장한 것도 특징입니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와 북한 김정일 정권이 합의한 제네바 합의는 북한의 핵개발 시설 폐기와 그에 따른 경수로 중유 제공이 골자입니다. 또 양국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도 포함됐습니다. 미군 유해 송환 부분을 제외하면 이번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명시한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 비핵화 모두 기존 제네바 합의에 담겨 있던 약속들입니다. 특히 제네바 합의의 경우 모든 항마다 세부 조항을 둬 서로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 단계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무엇보다 경수로 건설 진척 상황에 국제기구의 사찰과 검증, 핵설비 폐기, 핵연료 국외 반출 시기를 연동하는 행동대 행동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추구한다로 표현된 2항에서는 경제 관련 제한 완화,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등 구체적인 목표도 명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 부문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핵 관련 조항을 이행하는 데 차질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2000년 10월 클린턴 행정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로 백악관을 찾은 조명록 차수와 함께 발표한 미북 공동 커뮤니케를 계기로 관계 급진전의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커뮤니케에는 양국이 상호 적대 의사가 없음을 선언하고 외교관계 정상화, 경제협력은 물론 종전 논의를 위한 사자회담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제네바 합의에 명시된 비핵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군 유해 발굴에 협조해 준 것에 대해 미국이 감사를 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싱가포르 공동성명 4항에 담긴 미군 유해 송환 작업은 1990년대부터 이미 진행됐지만 미북 관계에 따라 부침을 거듭했습니다. 코뮤니케 채택과 함께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의 방북과 양국 수교도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수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임기 말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많아 결국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북 강경 기조에 부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코뮤니케는 사문화됐습니다. 또 2002년 고농축 우라늄 개발 의혹 속에 북한이 핵동결 해제 선언을 하고 급기야 2003년 제네바 합의는 파기됐습니다. 이후 2005년 6자 회담에서 협상 끝에 9.19 공동성명이 타결됐습니다. 6개국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한다는 데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북한의 모든 핵무기 파기, 핵계획 포기와 더불어 핵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로의 복귀를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북 북일 관계 정상화, 대북 에너지 지원,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개시 등도 약속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9.19 공동성명 역시 미군 유해 송환을 제외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도 구체적입니다. 하지만 합의 직후 북한과 거래한 마카오의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이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되고 북한은 다음 해 10월 첫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이후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의 핵실험 위기를 돌파하고 9.19 공동성명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다시 협상 끝에 2007년 2.13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 합의는 북핵 폐기를 위한 단계적 조치가 구체적으로 명시됐고 북한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합의에 따라 이듬해 6월 북한은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했고 10월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하지만 핵신고 검증 방법을 두고 당사국들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북한이 검증 의정서 작성도 거부하면서 결국 그해 12월 6자 회담은 중단됐습니다. 다음 해 북한은 연이어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9.19 공동성명, 2.13 합의도 사실상 사문화됐습니다. 2011년 7월 미북 고위급 대화가 다시 시작됐고 다음 해 2월 결과물인 2.29 합의가 도출됐습니다. 이 합의에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영변 우라늄 농축 활동을 임시 중단하고 미국은 24만 톤에 달하는 대북 식량 지원에 나서겠다는 새로운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합의 발표 2주 만에 로켓 발사 계획을 밝히고 실제로 두 달 뒤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쏘아 올리면서 합의는 다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지난 25년 동안 미국과 북한은 핵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대화에 나섰고 합의와 파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번 싱가포르 공동성명에는 당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가 명시될 것이라는 일각의 기대와는 달리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다에 그쳐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 서명한 합의인 만큼 이행 의지를 기대할 수 있고 추후 예정된 고위급 협상을 통해 더 구체적인 합의들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미 의회 안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공동성명에 구체적 내용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눈에 띄지만 최종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한 평가도 많습니다. 미북 회담 결과를 보는 의회의 시각을 이조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북 회담을 둘러싼 의회 내 평가가 엇갈리는 이유는 공동성명의 성격을 둘러싼 근본적인 시각 차이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두 정상이 채택한 공동성명을 합의로 간주하느냐 아니면 과정으로 간주하느냐에 따른 이견입니다. 공동성명을 공식 합의로 간주하는 의원들은 주로 민주당 소속으로 이들에겐 성명이 과장된 예고편 끝에 나온 공허한 문서에 불과합니다. 상원 외교비 민주당 간사인 밤 메넨데즈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공동성명을 반복적으로 합의라 표현하며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됐다고 비판했습니다.
All we have seen here is promises to make more promises, but no substantive agreements.
메넨데즈 의원은 14일 VOA에 현재까지 북한은 더 많은 약속을 하기 위한 약속만 하고 실질적인 합의는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메넨데즈 의원은 회담 종료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도 공동성명을 빈약한 합의라 표현하면서 세부 내용과 검증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전임 행정부들과 북한 사이에 이뤄진 어떤 것들보다도 성과가 낮다는 평가입니다. 하원 정보위와 외교위 소속인 호아킨 카스트로 민주당 의원도 12일 VOA와 인터뷰에서 두 정상 간의 이번 합의를 보면 북한의 양보를 많이 이끌어내지 못해 상당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도 공동성명에 큰 무게를 두는 시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동맹 안보 측면에서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계속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민주공화양당의 인식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의 불만은 군사훈련 중단이라는 중대한 전략적 결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부터 상응하는 양보를 받아내지 못했다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인 크리스 쿤스 민주당 의원입니다.
I'm gravely concerned that President Trump may cancel our joint exercises, which for many years have contributed to the readiness and training and integration.
쿤스 의원은 14일 VOA에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명백한 양보도 담기지 않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분명한 시간표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세 나라의 준비태세에 오랫동안 기여해온 연합군사훈련을 이런 조건 아래 취소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회담 종료 직후부터 지난 사흘간 하루도 빠짐없이 상원 본회의 연설에 나서 회담 결과를 문제 삼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의 평가는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번 회담은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협상의 과정이기 때문에 공동성명만을 토대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의회를 대표해 향후 대북 협상의 관찰자 역할로 참여할 상원 외교위 소속 제임스 리시 공화당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Look, you're going to have to judge that along with all the other things that come out in the formal agreement that's entered in between the two parties. I would never ever try to judge these things on.
리시 의원은 14일 VOA에 미국과 북한이 도출하는 공식적 합의에 담기는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야지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매매 방식으로 현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방법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연합훈련 중단 방침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hat's something that is part of the negotiations. I've told you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I'm not going to go in and pick item by item by item and say what they should do. It's going to depend on the whole package.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협상의 일부인 만큼 각 조항을 하나하나 들먹이는 대신 앞으로 도출된 모든 것을 통틀어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존 코닌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도 10일 기자들에게 이번 첫 회담은 마치 두 명의 권투선수가 장갑을 만진 수준에 불과하다며 본 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공동성명 자체만 보면 북한에 요구되는 구체적 내용이 결여됐고 김 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찬사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공화당 의원들도 일부 수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원 외교위 소속인 루비오 의원은 14일 VOA에 타당한 비판도 있지만 각각의 요소들을 과장하는 비판도 일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ome of it is fair and some of it is piping up, you know, the different elements, how many flags were behind them, what the president said about this, that. But the bottom line is the reason why there's a negotiation is because they're saying.
가령 회담장에 국기가 몇 개 설치돼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저런 말을 했다는 등 일부분에만 초점을 맞춘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루비오 의원은 또 연합훈련 중단 문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큰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쟁 게임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김정은이 대화를 하자고 먼저 다가온 이유는 연합훈련이 아니라 제재 때문인 만큼 제재 유지가 중요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루비오 의원은 14일 폭스뉴스에 출연해서도 이번 회담은 양측이 서로를 알게 된 협상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합의를 도출한 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협상에 나서며 부정적일 순 없다며 협상을 직접 주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인 태도로 낙관하는 것이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북한의 과거 행동을 감안해 회의적이어야 마땅하며 이것이 의회의 임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찬사에 대해선 당적과 관계없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와 미국의 가치를 고려할 때 김정은에 대한 칭찬은 자제했었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원 정보위와 외교위 소속인 호아킨 카스트로 민주당 의원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독재자이며 폭군인 김정은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치게 치켜세웠다며 미국인들이 듣기 굉장히 불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President Trump was also very complimentary about a leader who has been a dictator and a despot who has repressed the people of North Korea and violated human.
공화당 소속의 오린 해치 상원의장 대행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강한 사람은 10만 명에 이르는 정치적 반대자를 수용소에 가두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루비오 원도 김정은을 주인 없는 개나 고양이를 잡는 일을 하는 사람의 역량에도 못 미치는 그의 보조 역할이나 할 인물로 비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처럼 김정은은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김정은은 김정일과 김일성으로부터 가업을 승계받았으며 완전한 괴짜일 뿐 아니라 어떤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선출될 수 없는 인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동의한 것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But we're going to have Secretary Pompeo in soon to talk about what really was agreed to in Seoul and in Singapore and where we're going.
밥 쿠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14일 VOA에 미북 간 어떤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는지 현재로선 판단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결과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카스트로 의원도 VOA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단독 회담은 이번 회담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둘과 통역사들을 제외하곤 누구도 합의에 관한 실제 내용을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커 위원장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곧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이번 회담에서 나온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점만큼은 초당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인 벤카딘 민주당 의원입니다.
Again, all of us want this to succeed. All of us want North Korea to end their nuclear program. So we're all have the same objective. But as you have observed,
카딘 의원은 14일 VOA에 의회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의원들은 대통령이 소속된 당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입법부라는 의회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행동해 북한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북한인권재단이 2년 넘게 출범하지 못하면서 결국 사무실이 폐쇄됐습니다. 탈북단체들은 최근 남북한과 미북 간 화해 분위기 속에 소외감이 커지고 동력도 잃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함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인권재단 사무소가 위치했던 서울 마포구의 한 빌딩. 18일 BOA가 찾은 이곳은 한때 재단이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간판만 그대로 남아있을 뿐 유리문 안쪽으로 보이는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폐쇄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재단의 사무실을 임대한 건물 관계자는 이날 BOA에 통일부가 집기를 모두 빼간 상태라며 원상 복구 작업만 남겨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지난 2016년 3월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재단입니다. 그러나 국회가 이사진 구성 문제를 놓고 여야 갈등을 겪으면서 2년 넘게 출범이 지연됐고 결국 사무실 폐쇄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사무실 임대료 등 유지비용으로만 약 20억 원이 들었다며 더 이상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사무실 철수와 관련해서는 그게 이제 출범이 안 돼서 재정적 소실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해서 그래서 사무실 임대 종료를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재단을 위한 노력들은 뭐 이미 여러 번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회 뭐 협의 공문을 통해서 국회의 협조가 있어야 인권재단 이사진이 구성이 되고 그래야 출범임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관련된 노력들을 지속하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백 대변인의 설명처럼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국회입니다. 재단이 출범하기 위해선 통일부가 2명, 여당과 야당이 각각 5명씩을 추천해야 합니다. 이미 통일부는 추천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해 정권이 바뀌고 야당이 여러 교섭단체로 나뉘는 등의 문제를 겪으면서 국회 차원의 합의에 이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백 대변인은 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사진 구성만 완료되면 사무실 문을 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인권단체들과 관계기관들은 갑작스러운 사무실 폐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무실 폐쇄의 주 원인이 정치권의 타협 실패 때문이라고 하지만 최근 조성된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북한 인권 문제의 소극적인 정부 차원의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대북 방송인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입니다.
중요한 건 탈북자들이 북한 인권이라든가 민주화운동을 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를 발판으로 해서 북한의 민주화를 이루려고 하는 게 탈북자들의 공통된 지향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민주주의의 발판을 만들기는커녕 통일을 향한 지금 잘못된 그 대북관계에 지금 어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요.
국회 인권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홍일표 한국 국회의원은 이날 BOA와 만난 자리에서 사무실 폐쇄에 대한 책임을 통감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정부가 나서서 폐쇄하는 건 과도한 결정이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 일단 책임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정치권이 합의만 되면 언제든지 출범이 되도록 더 독려하고 촉구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오히려 재단 사무실을 그동안 준비했던 거를 문을 닫겠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런 조치들이 갖는 상징성이라든가 또 인권재단을 위해서 준비해왔던 여러 기대했던 단체들은 상당히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
홍 의원은 남과 북이 대화하고 미국과 북한 정상이 만나면서 더 이상 북한 인권 문제가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한국인 6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고 6.25 전쟁 이후 민간인 납북자와 국군 포로 등 해결되지 않은 인권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따라서 관련 노력에 대한 의지가 후퇴하지 않았고 북한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에서의 더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탈북자 단체들은 최근 들어 소외감이 커지고 활동의 동력을 잃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남북은 물론 미국과 북한 정상 간 대화가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전혀 다뤄지지 않으면서 활동의 폭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김성민 대표도 최근 분위기에서 북한 인권운동을 하는 게 매우 힘들어졌다면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김정은 정권이 타협과 협력의 대상일지 모르지만 탈북자들에겐 여전히 독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탈북 단체들에 바라봤을 때는 막막하고 답답하죠. 아주 막막하고 답답해요. 이게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좀 이런 상황으로 간다고 보니까 더 답답하고 더 막막하죠.
이런 가운데 북한 인권단체 나우는 6월 들어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북한 주민들의 삶은 아직도 나아지거나 개선된 점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오는 23일 서울역 광장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길거리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냉전 구도 해체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70년간 계속된 미북 적대 관계를 공존과 평화 관계로 바꾸기 위한 첫 걸음을 뗐습니다. 앞으로의 미북 관계 전망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월 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미북 정상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회담 그 자체입니다. 이번 회담은 미국과 북한의 현직 최고 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얼굴을 맞대고 핵 문제와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한 최초의 미북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70년간 계속된 적대와 대결의 미북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70여 년 동안 적대 관계 양측이 대립했던 것을 이제 끝내고 정상화의 길이라고 할까 국가 관계라고 할까 정상적인 관계를 세울 수 있는 수립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을 뗐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5시간가량 회담 끝에 만들어낸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발표된 공동성명은 모두 4개항으로도 있는데 비핵화는 사망해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고만 돼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동안 언론에 자주 등장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도 없고 핵폐기 기한도 없으며 핵탄두와 미사일을 반출해 폐기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6.12 공동성명은 미국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만나 담판을 벌인 끝에 합의한 내용을 자신의 손으로 서명한 정치적 문서입니다. 따라서 비핵화 내용이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나 2005년 9.19 공동성명보다 부족할지 몰라도 그 정치적 비중은 훨씬 크다고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인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수 국장은 말했습니다.
Because this is two leaders from the countries coming together, and that did not happen earlier.
또 공동성명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해서 비핵화 합의가 아예 안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회담이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파괴할 것이라며 신속히 많은 사람을 동원해 핵시설을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미한 군사훈련의 중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과 조치는 공동성명에 담길 정도는 아니지만 미북 정상이 비핵화 문제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며 일련의 주고받기 협상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강인덕 전 장관입니다.
한미 어떤 군사훈련 안 하겠다고까지 트럼프가 얘기했다면 반드시 그의 대가를 북쪽에서 뭐 제시했겠죠. 그나마도 ICBM 시설 또는 ICBM 제조하는 기업소 공장이 폐쇄한다 이런 얘기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정상회담 자체가 지닌 정치적 상징성입니다. 불과 10개월 전만 하더라도 미국과 북한은 그야말로 전쟁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리틀 로켓맨이라고 부르며 북한 완전 파괴를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미치광이 늑다리라고 부르며 자신의 책상 위에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단추가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어 미국은 11월 항공모함 3척을 동해에 투입해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야말로 전쟁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세 번의 악수와 5시간에 걸친 단독 확대 정상회담 그리고 오찬을 함께하며 화기애애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수 국장은 미국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나서서 군사적 충돌 대신 평화와 공존을 선택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공동성명은 90% 이상을 미북 관계 개선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명은 전문에 이번 회담이 역사상 처음 열린 미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상회담이라며 이 회담이 두 나라 사이에서 수십 년에 걸친 긴장과 적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획기적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성명 4개 항목 중 3개 항은 미북 관계 개선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1항에서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국민들의 염원에 따라 새로운 관계를 마련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2항은 미국과 북한이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계를 만들고 4항은 북한 내 미군 유해 송환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싱가포르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백악관 방문 초청을 수락했다며 자신도 적절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also will be inviting Chairman Kim at the appropriate time to the White House. I would
이는 북한 비핵화의 진전 여하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이 백악관을 방문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2차,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레디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말했습니다.
You have another meeting either in Pyongyang or Washington or somewhere else.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 발언도 주목할 만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모두 4차례 공개 발언을 했는데 한결같이 발목을 잡는 과거 청산, 오늘을 기회로 거대한 사업 시작, 역사적 만남에서 새로운 출발처럼 과거의 냉전구조 청산과 개방,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모두 발언 내용입니다.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그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김정과 관행들이 우리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는데 우리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곧 시작될 미북 후속 비핵화 회담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참여할 비핵화 협상에서 검증 문제와 구체적인 비핵화 시간표 등이 마련되면 대북 제재 해제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핵폐기가 시작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백악관을 방문하는 2차, 3차 미북 정상회담 그리고 연락사무소와 상주대사관이 설치되는 국교 정상화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속 비핵화 협상이 검증 문제 등을 둘러싸고 삐걱거릴 경우 미국은 미한 군사훈련을 재개하는 것은 물론 미북 관계가 또다시 도발과 제재라는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비오에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는 대체로 구름 많고 오후에 비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 27도, 남포 아침 기온 17도, 낮에는 26도, 신의주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1도, 중강 아침에는 16도, 낮에는 21도, 강계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3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대체로 구름 많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7도, 낮 최고 24도. 개성 아침에는 17도, 낮에는 26도. 사리원 아침에는 18도, 낮 기온은 27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대체로 구름 많고 오후에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때 비 내리는 곳도 많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6도, 낮 최고 30도. 풍산 아침에는 9도, 낮에는 23도. 원산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8도, 청진 아침에는 15도, 낮 기온 21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18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와 서해상 모두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1.5m, 서해 북부 해상은 0.5m로 읽겠습니다. 6월 19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오는 21일부터 2박 4일간의 일정으로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8일 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 방문 일정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양 정상 간에 다져진 우위와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고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양국 정상은 철도와 가스, 전력 등에서 남북, 러, 삼각협력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논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빈 만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하며 23일에는 2018 월드컵 한국 멕시코 경기를 관람할 계획입니다. 일본 서부 최대 도시 오사카에서 18일 오전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해서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 58분에 발생한 이 지진으로 도로 곳곳이 끊기고 지하철이 멈춰서는 등 도시 기능이 한때 마비됐습니다. 또 건물들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일부 건물의 담벼락이 무너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9살 소녀와 80살 남성이 무너진 담벼락에 깔려 숨졌고 84살의 남성이 자택에서 무너진 책장에 깔려 숨졌습니다. 또 다른 희생자는 81살의 여성으로 옷장 밑에서 시신이 발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집권 보수파 기독사회당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2주 동안 유럽연합 국가들과 난민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기독사회당의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은 앞서 이르면 18일부터 독일 국경에 도착하는 난민들을 돌려보내는 새로운 난민 강경책을 강행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독일이 일방적으로 국경에서 난민들을 돌려보내면 유럽 전역에서 연쇄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난민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오프 장관은 18일 메르켈 총리가 EU 회원국과 난민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앞으로 2주간의 시간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메르켈 총리의 기자회견 직후 트위터에 독일에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전 유럽에서 수백만 명의 난민을 허용하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난민 문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걸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18 러시아 월드컵 대회 첫 경기에서 스웨덴 팀에 0-1로 패했습니다. 한국팀은 18일 F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유럽 강호 스웨덴 팀을 맞아서 전반전 득점 없이 대등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후반 20분경 스웨덴의 안드레아스 그라크비스트 선수에게 페널티킥을 허용하면서 0-1로 패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16강 진출이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같은 날 펼쳐진 G조 벨기에와 파나마 경기에서는 벨기에가 파나마를 3-0으로 쉽게 이기고 승점 3점을 먼저 챙겼습니다. 한편 북중미 축구 강호로 꾸준히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던 미국 팀은 이번 대회에서 지역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합병에 따른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이유는 18일 성명을 통해서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하고 우크라이나의 자주권과 영토 통합을 굳건하게 지지하며 국제법을 어긴 러시아의 행위를 비난하는 EU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EU의 대러시아 제재는 내년 6월까지 유지됩니다. 그리스와 마케도니아가 국명을 둘러싼 27년간의 갈등 끝에 마케도니아의 국명 변경에 합의했습니다. 니코스 코치아스 그리스 외교장관과 니콜라 디미트로프 마케도니아 외교장관은 17일 마케도니아의 국호를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으로 변경하는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날 서명식에는 양국의 총리와 유럽연합, 유엔 관계자 등도 참가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의 박영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